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16장.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믿는 이들이 모두 디모데를 좋게 말하고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고장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믿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전해주며 그것들을 잘 지키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거쳐갔으나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들이 무시아의 경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그곳에서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이 나타났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루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며칠을 묵었다. 우리는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를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으로 값비싼 자주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루디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루디아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였다. 그 여자는 저를 춤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제 집에 와 계십시오 하고 말하며 우리를 설득하였다. 어느 날 우리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이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자 바울은 괴로운 나머지 몸을 돌려 그 귀신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그 귀신이 곧바로 나갔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에게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장터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치안 판사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서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법에 어긋난 관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였다. 치안 판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라고 명령하였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여 옥에 넣고는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을 맨 안쪽에 있는 감방에 넣고 두 발에 나무 착고를 채워놓았다. 한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어찌나 심한 지진이었던지 감옥에 서 있는 터가 다 흔들렸다. 곧 감옥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벽에 묶어둔 사슬들이 모두 벽에서 풀려났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나 문들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모두 여기 그대로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라고 소리친 다음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안 사람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늦은 시각에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아침이 되자 치안 판사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하며 부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치안 판사가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치안 판사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치안 판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부하들은 그 말을 치안 판사에게 전하였다. 치안 판사는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두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형제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Cause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e
예레미야서 제6장.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는 봉합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을 준비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간은 정오 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한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동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밖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대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문민조가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배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쇠나 무쇠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랬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예수 가장 귀한 길,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내면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거듭난 사람들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믿음에 견고히 설 것을 당부하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바울사도의 당부를 듣게 되는데 비록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지배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글을 함께 읽는 우리 모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 속에 바울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장소는 주 안에서입니다. 이 위치는 비록 우리의 외향적인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억지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시기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 고백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점이 포악하고 잔인한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 후에 드리는 고백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신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사로잡힐 것이라는 비극적인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는 기뻐하라는 당부와 함께 그럴 수 있는 자신의 이유를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장 18절에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는데도 결코 만족이나 기쁨이 없었지만 비로소 자신을 웃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이유였다는 고백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인데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려도 주님은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여유를 갖게 하고 너그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참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당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당부는 꼭 신앙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믿는 사람이든지 불신의 사람이든지 볼 수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가? 그러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없게 여기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침착하고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 7절 말씀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는데 앞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기쁨을 꾸미는 말이었다면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을 아무것도 라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확실히 신앙인들과 관련된 말은 아닙니다. 사실 염려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끊임없이 사람을 시들게 만드는 사탄이 준 낱말입니다. 잘 돼도 염려요. 안 돼도 염려이고 염려라는 고삐를 사람인 이상은 놓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염려와 작별하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늘 염려에 잡혀 살던 사람들은 평소의 습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이 염려를 찾아서 챙기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기 쉽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자마다 세상의 염려를 던져버리고 그도 예수께로 들어왔고 이제는 염려 대신 해야 하는 것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여태껏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을 온전히 주님께 기도로 맡겨버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인데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이 논리를 반대로 이해하면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염려는 그대로 있을 것이므로 아직 그 사람의 차지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와 감사로 맡겨드렸을 때 우리의 고민하던 문제는 모든 지혜의 으뜸이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데 그 보호의 영역도 역시 앞에서 주 안에서였던 것처럼 그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도 우리의 죄의 짐을 지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 9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명령들이 삶에 구체화될 때 이 약속도 사실화된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문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과제들을 대단히 관념적으로 다루고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삶이 이중적인 경우가 많게 된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다분히 관념적일 수 있는 부분을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실적인 믿음에 관한 당부의 말씀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입니다. 마지막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자격기준에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7절 상반절에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감사가 모든 만나지는 상황마다에서 사실적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까봐 바울은 덧붙이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모두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므로 어두운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3절 34절에 경고하면서 신앙의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감격의 삶이 되게 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즉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를 따르면서 헌신한 여러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출신 지역과 이름이 밝혀진 인물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나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한나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24장에 아주 짧게 그에 대해 두 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요한나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나는 궁정 출신의 귀부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편이 오늘날 재무장관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왕실 고위관리의 부인이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은 당시에 충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둔 남편 덕분에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당시 고위직 가운데 예수를 따른 사람이 물론 더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를 조용히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요한나의 태도는 세베드의 어머니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베드의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높은 주의를 달라고 예수께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성애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왕실 고위직에 있는 남편을 둔 요한나가 예수를 섬겼다는 것은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 부활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 여인 가운데 하나로 요한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한나는 궁정 생활에서 당시 헤롯 임금의 잔인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헤롯은 아버지의 조카 딸이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나는 궁정에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쾌락과 부와 독재가 만연하는 궁궐에서 요한나는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서 헤롯 궁전의 잔인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그녀에게서 주를 따르고 섬기는 한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가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한나처럼 우리도 이 세상 화려함이 아니라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신앙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입니다.